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첫 장이죠. 1장 26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있습니까? 아, 그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생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을 통해서 주어진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결단하는 변이 성탄의 계절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 우리도 나머지 인생을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을 때에 그것이 가장 귀한 성탄의 선물인 줄로 믿고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성탄이 아니라 앞으로 내 삶으로 나타나는 성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생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살리는 그러한 결단의 사명에 대한 결단을 예물로 드리는 이 성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을 듣고 자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골고루 나오는데 좀 특이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진 그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냐면 나도가 여기 누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누가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글을 썼는데 자기도 그것들을 다 읽어보고 나서 자기도 이것이 사실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도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누가는 누구냐면 의사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 입장에서 특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과연 가능한 거냐? 이게 안 믿어지는 얘기 않습니까? 이거를 밝히려고 제가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유독이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 어떻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탄생이 어떻게 그 배경이 스토리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정자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근데 여러분, 약혼은 뭐, 약혼하고 정혼하고 차이가 뭘까요? 약혼도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약혼하고, 이건 약자입니다. 이건 정자고. 아주 우리 교우면 공부 많이 해요. 영어도 공부하고, 한글도 공부하고, 한자도 공부하고. 이제 스페인어 잘 안 쓰는데, 이제. 그런데 약혼하고 정혼하고 뭐가 틀리냐면, 여기서 분명히 정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비슷한 말로 봐도 되시는데,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유대의 결혼 풍습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에는 정혼과 약혼이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저 설명해드리고 계속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약혼은 양가 부모님이 오케이 동의하셨습니다. 우리 딸과 당신의 아들을 우리 결혼시킵시다. 오케이 했습니다. 양가 부모가 동의한 상태. 그래서 결혼시키기로 양가 부모가 약속한 상태를 약혼이라고 그래요. 그럼 정혼은 뭐냐? 정혼은 우리 딸과 아무개 그 아들과 아무개 딸이 앞으로 결혼할 겁니다고 광고하는 겁니다. 퍼블릭하게. 결혼이 정해졌단 말입니다. 예, 결혼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정혼은 사실상 결혼과 똑같은 효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결혼입니다. 결혼을 공포한 겁니다. 근데 이미 결혼한 걸로 공포가 되는데 단지 하나 같이 살지는 못합니다. 예, 살지는 못하고 법적으로 결혼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정혼한 상태에서 파혼하려면 이혼증서를 써줘야 됩니다. 예, 파혼이 아닙니다. 이혼증서를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왜 정혼과 약혼에 왜 약혼이란 거로 정혼이라고 그랬느냐? 요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혼, 정원이 아니고 가든이 아니고 정혼. 자,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보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섯째 딸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 동네에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에 이르러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사실 두 가지 나옵니다. 뭐가 두 가지 나오냐면 26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소개가 돼요. 여섯째 딸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시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적으로 여섯째 딸에 가브리엘을 천사를 시켜서 다윗의 장 갈릴리 나사렛에 이르러 다윗과 다윗의 자손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에게 이르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잉태가 마리아에게 해당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알아요? 몰라요? 천사가 오기 전까지 와서 말할 때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진행되는 줄도 모르고 되는 줄도 모르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는 그때 그 동네에 살았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정혼했어요. 결혼을 계획했어요. 예. 여기 보면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사람의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 나타나고 사람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거냐? 이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시켜서 자기 인생의 계획을 풀어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와 나와 연관관계가 없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계획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안 믿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람도 자기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 생길 때 문제를 푸는 수수께끼를 푸는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요령을 하나 기준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당면한 지금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푸는 힌트를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의 필연이에요. 예, 필연입니다. 누구도 그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고 캔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이란 말을 잘 씁니다. 우연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풀으시려고 하면 어떻게 풀으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냐. 첫째로, 근본적으로 이것이 필연이냐 우연이냐를 여러분 먼저 그 원칙이 분명하셔야 돼요. 단순히 사람의 계획이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문제를 영원히 풀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못 푸십니다. 문제를 못 풀면 계속 고통당하다 끝나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결혼을 한다거나 오늘 뭐 결혼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만은 결혼을 한다거나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뭐 취직을 한다든가 뭐 이사 간다든가 뭐 이민 간다든가 하여튼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일치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일치가 안 되면 그건 절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예. 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셔. 예. 잠언 19장 21절도 보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룻밤 속에 빌딩을 몇 개씩 지었다 허물었다 몇 개 또 저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하지만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만 가지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계획에 딱 내 계획을 맞춰버리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프리빌리지는 뭐냐면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런 특권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맞추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비즈니스라든지 결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목회라든지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춰버리면 그러면 애들 말 맞다나 끝내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끝내버리니까.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버리니까. 예, 진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참 제가 날마다 새롭게 은혜 받고 감사한 거는 간증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간증들이 어떤 간증이냐면 응답 받은 간증, 문제 해결된 가정, 해결된 간증하는데 진짜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안 되는 문제야. 불가능한 문제야. 근데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 이런 케이스를 자주 들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예, 하나님이 되는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필연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풀으셔야 되는데요. 그럼 그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계획의 요소가, 하나님의 계획의 요소가 항상 시간, 장소,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 그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장소가 어떤 의미고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어떤 경우는요. 선택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는 선택이야. 그것이 뭐 일이 됐든 뭐 비즈니스가 됐든 사람 문제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 결정인데 옆에서 여러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 그거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목사님 또 기도해봐요. 그러거든 목사님이 기도해보라 그러면 그게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예? 많이 들어봤잖아. 하지 말라는 거잖아. 자꾸 하지 말래 소리는 못하는 거예요. 하지 마시오면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 자기가 하겠다는데 왜 내가 뭐라고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제가. 나중에 혼날라고 내가. 그전에 혼날 짓은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적당히 안 혼날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해주는 거야. 기도해보라고. 근데 고집 부리고 해. 이건 투표에 붙여봐도 그건 만장일치로 반대야. 안 되는 거야. 근데 고집 부리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케이스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가끔 있어서 제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어. 하나님, 왜요? 다들 이거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라도 안 되는 건데 다 안 된다고 반대할 건데 왜 그 사람 굳이 그렇게 목사님도 얘기하는데 굳이 고집 부리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 입장 곤란한지 대답은 안 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결과를 보고 깨달은 게 있어. 결과를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연단하시려고 그랬구나. 왜? 글로 가면 지금 문제가 생기는 코스거든요. 고통 당할 거거든요. 실패할 거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건데 굳세어라 금수나 고집 부리고 가더라고. 그러니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괜히 했어요. 거실 넣어주세요. 왜 내가 오라고 그랬어? 나보고 거실 넣어달라고 그러게? 제가 그랬잖아요. 응? 다른 건 리폰이 돼도 인생 리폰이 안 된다고. 내가 코스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장난 삼아서 그 캐셔한테 그러더라고. 얘 리폰 해달라고 그래. 리턴으로 왔다 그러니까는 캐셔 가도 명답을 하는 거야. 예? 예? All sale final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연단하시려고 했구나. 연단 코스로 하나님이 보내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연단 코스로 들어가더라고. 네. 진짜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것도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겠어. 네.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 안 듣는, 굳이 끝까지 고집 부리고 말 안 듣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다. 뜻이다라고 장담을 못하지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쪽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들을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몬다스텐은 뭐 얘기 안 해도 괜찮고 안다스텐만 해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만나는 거 장소 이게 굉장히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반드시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결정적으로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목사가 된 거예요. 예. 제가 미국 오게 된 것도 그때 거기서 누구를 결정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미국 오게 된 거고, 그것도 캐나다로 가려고 그러다가. 예. 나는 진짜 미국 오기 싫었어요. 왜냐면 원수가 여기 있어서. 원수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 쪽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시고, 그것도 원수가 한 교회 있게 만들더라고. 그것도 한 교회, 한 스테이트도 아니야. 한 동네, 한 시리도 아니고, 한 교회 있게 만들어, 원수하고. 이런 얄궂은 운명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이런 얄궂은 운명 경험해 보셨냐고. 한 교회, 그 원수를, 나를 쫄랑 망하게 한 원수를 한 교회에서 다시 미국까지 와서, 서울서 말고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그 원수가 같이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어떻게 말려 이걸, 어떻게 말려 이거를. 예. 나중에 하나님한테 손들었어요. 예, 원수 사랑하겠습니다. 너 원수 사랑 안 하지? 예, 사랑 안 합니다. 밉습니다. 난 패 죽이고 싶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옆에 딸 딱 갖다 붙여놓고 너 그래도 용서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해? 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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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할게요.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성경에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탄생할 것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냥 요셉, 그 동네 청년, 아주 잘난 청년 요셉이라고 안 그러고 왜 굳이 성경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냥 슬쩍 지나가지 마세요.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랬냐? 성경 분명히 예언돼 있거든.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는 그런 예언을 믿고 결혼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다윗의 후손이 한둘이야? 아니 다윗의 후손이 요셉 한 사람이냐고? 그 집안은 계속 독자로 내려왔냐고? 아닐 거 아니에요. 보세요. 미국이 청교도가 100명 중에서 다 죽고 40여 명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예? 옛날에 메이플라우 타고 온 사람들이 다 죽고 40몇 명밖에 안 남았는데 40몇 명이 오늘날 몇 명 되는 줄 아시는 분 혹시? 제가 선물을 안 갖고 왔지만 나중에 선물 드릴게요. 끝나고. 몇 명 된 줄 알아요? 그 40몇 명이? 대충 맞춰봐요. 대충. 4천만 명. 4천만 명 됐습니다. 지금 40몇 명이 오늘날 현재 그 청교도 메이플라 타고 온 직속 후손들이 4천만 명입니다. 예.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냐고.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이 생각한 그 메시아를 보내기로 한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어. 사위에서 사손은 맞지만. 나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근데 마리아가 딱 결혼했는데 해필이면 하나님은 마리아가 결혼한 다윗의 많은 자손 중에 그 요셉 그 청년이 벌써 하나님이 찍은 사람이요. 내가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예. 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똑같은 공평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 줄 아냐 이 말이에요. 놀라운 계획이죠. 어떻게 내가 우리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우리 가문에서 대통령이 태어난다. 우리 가문에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 누가 합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 인생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과대평가할 것도 아니지만 예?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 같은 거 있으나 없으나지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예?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예? 서로 인사합시다. 귀하신 분 옆에 앉아서 영광입니다. 예? 얼마나 영광이야 귀하신 분 옆에 앉았는데. 예? 사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래요. 나 키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못생겼다. 진짜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볼벌이 없는 자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신다고요. 그런 사람 쓰신다고. 왜? 그런 사람을 써서 하셔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증거가 돼. 잘난 사람 쓰면 하나님이 그냥 잘났으니까 그 사람 잘났으니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했다고 안 그래. 근데 저같이 뭐 키가 커, 잘생겼어, 가진 게 있어,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있는 거란 건 아닌 건 이름 숫자밖에 없어. 그런 사람 써서 하나님이 뭘 하셔야 이게 영광이 나타나고, 이건 하나님이 오셨네, 하나님이 오셨네, 그러지? 그렇잖아요? 제가 저 등을 갈았다고 치십시다. 얼마나 큰일 하신 겁니까? 근데 황집사가 오면 큰일도 아니야, 저거는. 어? 전 큰일도 아니야. 어? 영광 될 것도 없어. 칭찬할 것도 없어. 근데 제가 오면 칭찬하는 거,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려고 진짜 찌질이한 사람, 사람들이 하나도 안 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 쓰신다니까. 그냥 잘났다고 위세 부리지 말고, 못났다고 좌절하지 말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마리아는 자기는 우연히, 그야말로 우연입니다. 우연히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션을 태어나게 할 그 가정에 시집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요, 이 결혼해야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결혼시켜가지고 한 가정을 이룬 다음에 그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사명을 줍니다. 혼자 있을 때 사명 안 좋습니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어요. 하나님 보기 안 좋았어요. 혼자 있는 게. 그래서 사람은 혼자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 남자를 한 몸에 결혼하게 만들어서 한 몸이 되라고 합니다. 부부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한 몸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자기 남자 자기 여자하고만 한 몸이 돼야 돼. 남의 남자 남의 여자하고 한 몸 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야. 완전 정반대가 되는 거야. 그럼 한 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몸이 되기 전에는 2분의 1이라는 말입니다. 1이 아닙니다. 합해가지고 1이 됐으니까 떨어져 있을 때는 뭐였었어요? 얼마였었어요? 산수 안 해보셨어요? 예, 반쪽. 2분의 1이야. 2분의 1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직 싱글 계신 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얼른 가시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서 온전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은 본격적으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룰 때 본격적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있고 너가 있습니다. 둘이 만났으니까. 결혼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지금 결혼 강의하는 거 아니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를 되게 하느냐는 요령을 우리에게 힌트 주시는데 서로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누구? 나를 위해서? 아니, 너를 위해서. 부부는 너를 위해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었냐면 각자가 나를 위해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니까. 결혼은 철저하게 너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제가 잘못 만났어요. 진짜 문제덩어리 만났어요. 그래도 할 수 없어.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 문제덩어리 위해서 살아야 돼. 네. 하나님이 그래서 붙여놓으신 거예요. 네. 그 남자는 그 여자가 있어야만 되니까 붙여놓으신 거예요. 네. 저 못 살겠다 하지 말고 못 살겠다는 사람은 진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아는 경험해봤다고? 나는 못 살 정도는 안 가봤다고. 진짜입니다. 못 살, 정말 못 살겠습니까? 진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필요하긴 해요. 정말 사람이 필요한 사람. 정말 못 살 길, 못 살 정도의 사람이라면 사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혼자도 살 사람 같으면요, 결혼 안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근데 정말입니다. 못 살겠습니까? 정말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 붙여, 당신을 거기 사람한테 붙여놓은 겁니다. 예. 결혼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참 저는요, 이 공개서 얘기 민망한데, 우리 집사람 정말 괜찮아요. 제가요, 일찍부터 사회생활 시작했으니까 너무 배운 게 없잖아요.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요. 뭐 배운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혼자 단독 드리블을 하니까 함부로 저지르는 거야. 일을 함부로 저질러. 누가 밑에 멘토가 있어서. 저건 제일 아쉬운 멘토가 없었던 게 아쉬워. 멘토가 없으니까 함부로, 뭘 모르니까 함부로 저지르는 거야. 그때 누구를, 야, 미스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옆에서 코치해줬으면 훨씬 더 제가 시행착오가 적었습니다. 근데 너무 그걸 모르니까 함부로 저지르니까 저 양반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걸 다 그 뒷바라 잘내니까. 예. 아, 진짜요. 이건 이게 칭찬이 아니야. 그 뒷바라지 하면서 막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 나 정말 못 살겠어요. 내가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응? 아니, 제가 뭐 술 먹고 뭐 나쁜 짓 하고 그건 없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처음부터. 예. 소식부터 보니까 그건 없었는데 너무 일을 저질러. 그러니까 일 저질렀는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함부로 경솔하게 저질렀는데 안 되니까 저 사람이 고생 바가지로 한 거예요. 예. 아마 속으로는 몇 번씩 못 살겠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예. 그게 감사하죠. 참 감사해, 진짜. 예. 정말 감사해. 부모 일찍 여의고, 철부지 망나니, 그런 인간을 옆에서 뒷바라지 했으니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예. 망나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집사람 그만 속속이고. 아니, 많더라고, 망나니가. 진짜, 이거 남자끼리 얘기지만 많아. 적지 않아. 다는 아니지만 적지 않아. 결혼은요, 너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생명이야. 상대방이 나의 생명같이 귀한 거야. 상대방이. 그리고 상대방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 내가 행복해야 상대방이 행복하고, 내가 건강해야 상대방이 건강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한 거고, 상대방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살아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거야. 이해가 가시나요? 예.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건강을 위해서 상대방이 잘 오래 살도록 상대방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건강이고 나의 성공이고. 왜 부인들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합니까? 왜 뒷바라지합니까? 남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기 때문에, 남편의 기쁨과 행복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혼 절대로 자기 행복, 자기 성공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이 비로소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성공이 되고, 상대방에서 할 때. 펑션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결혼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하고 이코르가 됩니다. 에베소 5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5장에서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관계를 잘 설명하다가 끝에 가서 뭐라고 설명하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구원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결혼도 안 했거든? 근데 어떻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 예. 결혼의 비밀이 뭐라고요? 구원의 비밀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우리가 결혼하는 게 이게 구원이거든요.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한 몸이 되는 게 구원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이 결혼의 비밀인데, 이 구원이 뭡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으셨잖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 지고 저주를 지고 죄를 담당하고 사람 다 감당하셨잖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사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 인생 살다 보면 참 힘들 때 많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상담하면서 참 정말 마음이 아파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너무 그, 아, 너무너무 아니까 내가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요. 결혼 생활도 그렇지 누가 대신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해야지. 남편 입장에서도 자기가 해야만 되고, 아내 입장에서 자기만 해야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하시는 거예요. 나와 한 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다 담당하셔요. 내 저주를 다 담당하세요. 내 고통을 다 담당하세요. 죽음까지도 그분이 담당하세요. 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그분이 되세요. 그분은 우리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격적인 인생은 결혼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메인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것을 위해 메인게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예.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 서로 만나야 사람끼리 남자 여자가 만나야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만나야 됩니다. 누가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됩니다. 예수와 내가 만나야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이 스타트하는 겁니다. 예수 만나지 못한 분들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수 만나지 못한 분은 교회 계속 나오셔야 돼. 왜? 그 교회 아직 예수를 못 만났지만 계속 교회 나오는 이 과정이 준비 과정이 있어야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매 결혼했어도 여러분 결혼에 좀 교제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일단 구원의 확신으로 교회 계속 나오셔야 돼요. 연애를 하셔야 돼. 아셨습니까? 여기만 딱 자르면 이단, 야, 그 안 목사님 연애하라고 그러더라. 야, 그 교회 가자. 연애를 그런 연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다 보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준비를 하는 거고 예수 만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딱 만나집니다. 예, 만나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본격적인 신앙생활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 전 과정까지는 그 전엔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이에요. 그런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지금 저 요셉하고 약혼하고 정혼했잖아요. 그거 왜 해요? 결혼 준비하는 거잖아요. 정해 놓아야 준비할 거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과 약혼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 못 만나 결혼 못 하신 분들은 약혼하시고 정혼하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아서도 약혼한 거야. 약혼하신 거야. 근데 잘 빼먹어. 그럼 그 사람은 약혼 안 한 것 같아. 잘 빼먹으면 왜? 딴 남자 보고 있는 거지. 그게 잘 빼먹잖아. 딴 데 손 보러 가야 되니까. 또 손 보러 가야 되니까 딱 약혼한 건 아니고 정혼한 것도 아니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지, 남자를. 근데 안 빠지고 나오는 분은 일단은 찾은 줄로 믿습니다. 결혼 안 해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예. 신앙생활은 결혼은 남자 여자 만나야 결혼생활 시작되고 신앙생활 구원받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뭐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당신이 임신할 거요. 예수라고 하는 분을 임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왔더니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찌 일이 있으리까? 좀 짐작해 했지만 경상도 얘기를 말하면 우째 이런 일이 있노? 응? 우째 이런 일이 있노? 깜짝 놀라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있을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반드시 믿어야만 되고 이해가 되고 있어야만 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예수를 영접하지만 지금 마리아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당신이 예수를 인태하라고 할 때는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처녀가 임신했습니다. 남편 없이 도로마타 죽습니다. 사형입니다. 예. 그리고 윤리적으로 그 사람은 매장됩니다. 인격적으로 사형당합니다. 윤리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정혼했습니다. 법적 결혼을 초혼신고 한 겁니다. 지금 살지만 못하고. 그러면 법을 위반한 겁니다. 예.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 완전히 포기해야 그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예수님의 임태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뭐를? 자기를 포기해야만.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행복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창창이 남은 그 창창이 남은 인생을 완전히 토롤리 포기해야만 천사 하나님의 오파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파를. 천사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가장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계속 말씀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처녀가 임신하는 것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처녀가 혼자서 남자와 관계없이 임신하는 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 네가 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네가 염려하는 네 나머지 인생의 문제, 이 일을 받아들이면 네가 임신하게 되면 네가 어떤 고통과 불행이 올 거를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아시죠? 그 문제까지 하나님은 능치 못하면 없다는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까지도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지막에 예스, 아멘, 주의 계집 중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 몸 안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몸 바깥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몸 안에, 몸 바깥에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이 뭐냐? 거듭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생이 뭐냐? 이것은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몸 밖에 있는 예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가 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우리 몸, 내 영과 혼이 몸 밖에서 몸 안에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를 져서 사망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몸도 조금 있으면 죽지만 우리 영혼이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죽은 내 영 속에 산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내 영이 삽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몸이 변화되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내세적인 구원이고 현재인 구원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면서 내 말이 랭귀지가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아니고 내 말이 곧 영생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스피릿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이고 생명.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 몸에 조금 있으니까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 마리아 몸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된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영접하잖아요. 말씀 듣고 영접하잖아요. 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요. 안 믿어지면 아직 안 들어온 겁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면 그것이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 거고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 그 말이에요. 물이 뭐? 말씀. 성령이 뭐? 성령으로. 예.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을 말씀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할 때 그 내게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몸 밖에 아니라 몸 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몸 안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못 살았어요. 헤롯이 아기를 죽인다니까 예수 그 아기 예수 때문에 피난 갑니다. 갔다가 또 그 왕이 죽었다고 돌아오니까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 축복, 내 목적으로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네. 주의 계집종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의 겁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거니까 당신 나를 사용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믿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 보세요. 여기 씨가 있습니다. 이 호박씨입니다. 예를 들면. 호박씨인데 호박씨를 딱 까고 쌀, 모든 씨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씨를 껍질을 벗겨내면 여기 이만큼 뭐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자연 시간에 배우셨죠? 예. 이 나쁜 국민학교는 이거 안 배우는데 좋은 국민학교는 배웁니다. 이걸 씨눈이라고 합니다. 이 씨의 생명은 여기 있습니다. 이 씨눈, 그래서 현미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현미 잡수셔야 됩니다. 현미는 씨눈이 있는 쌀이고 하얗게 벗긴 쌀은 씨눈이 벗겨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요. 배만 나오지. 근데 요 현미를 잡수시면 씨를 잡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영양소가 다 있습니다. 모든 영양소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럼 요 씨는 살아있으면 이 씨가 다 살아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가정이 다 삽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가 다 삽니다. 에스겔 36장에 나오죠. 한 지역에 한 교회가 살아있으면 다 결국 다 살아납니다. 씨, 여러가 씨눈이래요, 여러분. 씨눈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살리는 역사, 다 살아, 다 살아. 예. 이 씨는 눈에 쬐끔밖에 안 보여. 근데 요것이 살아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전 세계도 다 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씨눈 속에 하나님은 전 세계 구원의 비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요건 납니다. 요건 나예요. 예? 예수를 품은 나야. 근데 하나님은 내 예수를 품은 나의 씨눈과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요. 보기는 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씨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이 담겨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이 씨눈인데 그 씨눈은 전 세계를 구원하고 살리는, 영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을 알고 그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꼭 목사만 안 해도 항상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 거고 세계를 복음하고 있는 것이고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영혼 살리자. 영혼을 살리자.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오신 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려고. 이거 우리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야. 예, 마리아가 예수님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낮고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부터 다시 주님처럼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한 세계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